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매기 성경 강해 지난 시간부터 시편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시편으로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좀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시편 1편 중에 2절부터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면 그의 생활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자기가 깨끗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경우에는 깨끗지 않은 거예요. 귀신들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실증이 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자기보다 더 악하고 정말 추잡한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얼마를 데리고 들어오냐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을 다소 깨끗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그것으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아주 신나는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은 짐이 되거나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성경을 보면 뭐 잠이 오기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본다고 농담반 진담반 하시던데요. 지루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말을 했겠어요. 그게 그만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눈물, 한숨, 신음, 가슴 아픈 일이 있고 파괴된 가정 그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생활 등등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져버린 그러한 가정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날 신자들을 위한 주님의 계명은 십계명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계명들을 부담 없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또 부담이 느껴지지도 않고 말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상은 우리가 율법이 없이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는 무엇이나 해도 좋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받기 위하여 십계명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을 범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요,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라. 이거 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 찬양으로 했었는데 운율로요. 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 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뭐 그다음에 온유 뭐 그리고 절제라 뭐 이런 찬양들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은혜 인도하심과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율법을 즐거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많이 맺혀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매우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되새김질을 하는 소를 말을 하는데요. 그 소가 이렇게 하다가 또 되새김질을 해서 또 씹어가지고 또 뭐 세 번째 위로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것이 또 되새김질해서 네 번째 위로 넘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소에는 여러 개의 위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묵상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고유한 편으로 보면 읊조린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입에서 자꾸 되뇌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소는 아침에 나아가서 이슬이 맺혀있는 싱싱한 풀을 뜯습니다. 그리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 그때 나무 그늘에 앉아서 아침에 먹었던 풀들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소는 아침에 먹었던 풀을 다시 끄집어내어 다시 씹어서 삼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읽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토마스 아켄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불후의 명작을 남긴 사람인데요. 그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에게는 휴식이 없지만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688년에 바돌류무 애쉬우드라는 사람이 묵상이란 반추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묵상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가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사람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빚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신자들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개미처럼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자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여러 번 다시 생각하여 일부 생활의 일부로 삼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1장 3절인데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시냇가라는 표현은 여러분 그 시브리 말로 최상급인데요. 풍부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이 항상 풍부한 그러한 곳에 그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그들은 야생나무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거듭나는 사실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실악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나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무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정원 곧 시냇가에 다시 심겨진 것과 같습니다. 시냇가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확실히 압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알지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이 비처럼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라디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를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라디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방에 퍼뜨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열매를 맺으며 나무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나무는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공기를 맑게 하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역사는 시편 104편 16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나무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나무들은 그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무들은 항상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항상 또 그것도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지요. 항상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러한 이처럼 활동적이고 신경이 곤두선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주된 사명은 영혼을 건지는 거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그 이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 전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런 극동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런 어떤 도전을 주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체험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저는 그 사실을 보고 놀랍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닌 거예요. 제가 하고 있지만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복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도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책임이란 말이죠. 제가 목사로서 사역하게 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초청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머문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요.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분부하셨으며 저는 수년 동안 이러한 일을 해오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달라스의 제일 침례교회 목사인 조지 트루에트 박사는 사역 15주년 그 되는 날 기념식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아침 예배가 끝난 후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조지 씨, 당신과 나는 일찍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시절 이곳 달라스에 왔습니다. 당신에게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로서 나는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당신은 그때 젊은 설교자였지만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일 밤 예배가 끝난 후 집에 돌아가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또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지 씨, 그러니까 뭐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당신의 말을 들어도 전혀 초조함이나 불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변호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그는 명석한 사람이므로 언젠가 그리스도 앞에서 서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트루에트 박사는 강단의 왕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15년 동안 그 변호사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에 당신은 나를 전혀 괴롭히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트루에트 박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주요 임무는 영혼을 건지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과실을 추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과실을 따게 되는 것, 그것은 그분의 역할이요 그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요. 그 잎사귀란 그리스도인의 외부적인 간증을 말합니다. 그 간증은 항상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무들은 항상 푸르며 그들의 간증은 상실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매기 목사님이 아마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여름 뉴욕에서 그 신학교 강의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강의를 봤던 한 사람이 아주 그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기 목사님에게. 내가 그렇게 큰 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러 갔더니 그 입구에 천국의 문이라고 새겨진 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임시로 써붙인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7월과 8월 중에는 폐쇄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나 푸른 잎사귀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잎사귀가 7월과 8월에는 시들고 없는 그러한 잎사귀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밖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간증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항상 푸르른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시편 기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구약에서 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잘못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 트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행동하면서 또 물질적인 번영까지 누린다면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일이다. 동그라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숫자 뒤에 오면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일입니다. 모든 물질, 뭐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동그라미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약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라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은 동그라미와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 동그라미들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동그라미들만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그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뭐 이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그리고 두 가지의 길, 거기에 따른 두 가지의 운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이 옳으며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옳고 그런 것을 확실히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시대에 여러 가지 철학들과 함께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장 6절 마지막 절인데요. 2절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요? 망하리로다. 여기서 망하리로다 하는 표현은 단지 잃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끝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악한 자들은 망할 것이다. 즉 잠언 10장 28절을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우리는 아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과 같은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넓고 평탄한 길은 처음 입구는 넓지만 들어갈수록 좁아져서 결국 사망으로 이끄는 통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은 갈수록 넓어져서 결국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더 풍성하게 누리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지는 복,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시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